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2일 최근 자국 내에서 있었던 반이슬람 시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최근 스웨덴 내 시위에서 개인들이 저지른 이슬람 혐오 행위들이 이슬람 교인들에게 모욕적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은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쿠란이나 다른 경전을 불태우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자 명백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기타 관련 편협성은 스웨덴 혹은 유럽 내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지난 28일 한 이라크 출신 난민이 스웨덴 경찰에 허가하에 이슬람 사원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을 불태우고 짓밟는 행동을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슬람 협력기구가 향후 이 같은 쿠란 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이날 회원국들에게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이자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동의권을 가진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교장관은 시위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시위를 묵인한 것은 이에 공모한 것이라고 스웨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스웨덴 정부가 허용한 시위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이 소각된 데 대한 항의로 스웨덴 주재 자국 대사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스웨덴 주재 대사를 새로 임명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끝났지만 스웨덴 정부가 쿠란을 모독하는 시위 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파견은 보류됐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이란 정부가 새 대사 파견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시위 직후 이란 주재 스웨덴 대사 대리를 초치해 쿠란 소각 행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수도 스톡홀름의 이슬람 사원 앞에서 있었던 시위에서는 이라크 난민 출신 남성이 쿠란을 찢은 뒤 불에 태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스웨덴 법원은 반이슬람 시위 신청에 대한 경찰의 거부 결정이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과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3일 회동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리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예브메노프 총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해군 간 모든 수준에서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장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정기적으로 연합훈련, 연합순찰, 연합군사기술경연대회를 조직하고 전문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영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리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브메노프 총사령관은 모든 수준에서 양국 해군 간 교류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지난 9일 류전리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화상회의 통화를 통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논의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옐런 장관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우려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국제적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정부도 오늘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의 방중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옐런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양국 간의 소통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안정시키며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 실수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중국 측에 미국이 제재 등을 통해 인권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계속 수호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 등 긴급 현안들에 대한 협력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본토와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둔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차츰 전 지역으로 비가 확산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최고는 23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의 법안에는 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책임질 차관급 담당직을 신설하는 한편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에 대한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을 위한 연례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 법안에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글렌 베너크 북부사령관이 최근 여러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향후 미사일 역량에 대응할 미국의 미래 능력을 우려하며 강조한 차세대 유격기 NGI 배치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하원 군사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에 진전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래의 대응 역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더 빠르지는 않더라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ooking forward, I'm concerned about future capacity and capability to respond to advancing DPRK ballistic missile threats.
미 본토에 대한 다층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하원 군사위 의결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점점 복잡해지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본토와 한국 등 영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의회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포대가 현재 한국과 괌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두 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만큼 충분하게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U.S. not produced enough THAAD batteries to put more than two out in plac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괌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괌을 어떻게 더 잘 방어하고 사드가 없는 하와이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우리가 한국이나 괌에 두 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할 경우 아니면 하와이에도 한 개의 포대가 필요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ngress wants to know what actual requirements are.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반도에 미국의 추가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다른 정부에 투입될 미국의 사드 포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영내 미사일 방어를 개선하는 한 방법은 괌에 진전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사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괌 미사일 방어망 구축 사업을 계속 지원하려는 의회 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유격기와 관련해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은 단 44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한층 발전된 미사일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진전된 기술을 갖춘 차세대 유격기 20기를 배치해 전력을 증강할 계획인데 현재 지상기반 유격기를 모두 진전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병력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 64기의 차세대 유격기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유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정부 밖에선 다층적인 방어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특히 하와이의 경우 어떤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have a layer of defenses. We talked about putting satellites up that could shoot down warheads.
한편 데이빗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미사일 방어 관련 내용은 미 본토와 괌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하는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문구라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략자산의 연이은 한반도 전개로 대북 억지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드레디 교수는 최근 실시된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핵무기로 방어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 대령 출신인 탕드레디 교수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의도는 김정은과 그의 장군들이 핵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 공군이 30일 한반도 상공에서 B-52H 스트레트 포트리스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훈련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방위 능력, 신속한 전개, 확장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52H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등 32톤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B-52H는 핵무기 사용으로 전환되는 전쟁에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B-52H is an aircraft that would carry nuclear weapons in a war that transitioned to nuclear weapon use.
베넷 연구원은 이 항공기를 한국에 전개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럴 때 미한이 함께 작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30일 B-52H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코브 전 차관부는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B-52H 전략폭격기가 핵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because as you probably know, the B-52H, they can carry nuclear weapons.
코브 전 차관부는 미국이 3대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잠수함을 그곳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에 말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B-52H 한국 전개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이후 두 달여 만이며 미국 핵추진 잠수함 SSGN인 미시건함이 부산에 기행했다 떠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무기한 잠항이 가능하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잇따라 전개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 억지력을 향상하는 등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effect is assurance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one effect is deterrence of North Korea.
탕그레드 교수는 억지력은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이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백악관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북 압박의 방점을 둔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이례적으로 외무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원칙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통일부 대북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직접 밝힘으로써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진보정부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만 너무 부각되고 강조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져야 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도발했을 때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제재하고 이런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15년 동안 했던 햇볕 정책 대해서는 그게 안 되죠.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일부의 업무 분야는 크게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북한 정세 분석, 그리고 통일 교육과 홍보로 나뉩니다. 진보 혹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통일부의 업무는 대체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중심이었고 한반도 정세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북 압박의 시기에도 통일부의 이런 임무들은 일정 수준 중시되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고 적대 관계를 풀어보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견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 등 적대 행위가 완화되기는커녕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전환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핵을 개발했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적 관계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협력을 하면 북한이 변화해서 남북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 이런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한 접근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북한 변화를 위한 접근을 해봐라 라는 거죠.
윤 대통령은 지난주 단행한 부분 개각에서 북한 체제 파괴 또는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통일부 차관엔 미국 통해 외교부 관료 출신인 문승현 전 태국 주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통일부 변화를 주문한 만큼 통일부 수장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북한 정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알리는 정보 분야,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을 최대한 많이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련된 보고서를 내서 국내외 알리는, 세 번째는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통일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부분, 이게 이제 주요 이제 역점 사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국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내고 한국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 측은 4일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했는데 통일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도 결정하기 전에 북한이 방북을 차단한 겁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인데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해금강 호텔 등 금강산의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어 북한이 현 회장의 방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애초에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담화 주체가 외무성이라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남북관계 현안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최근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북한의 의도 등은 관련 동향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한국에 대해 분단 상태에 있는 동일민족이라는 특수성보다는 일반적 국가관계로 대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입니다.
최근까지 당 규약개정에도 보면은 무력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일종의 국가 존립의 신화, 존재 정당성의 문제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다른 동향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남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습니다. 홍민 실장은 그러나 남북한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뿐 북한의 경우 최근 수년간 통일이나 우리 민족끼리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제사회 보편 원칙을 남북관계의 토대로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며 남북 쌍방이 서로를 대하는 관점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속에서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논리로 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나 한국이나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투코리아로 이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한편 현정은 회장 측은 북한이 입경을 거부한 데 따라 3일 방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 혹은 대형 구조물이 만들어낸 붉은 빛이 포착됐습니다. 통상 열병식 한 달 전과 유사한 모습인데 실제로 오는 27일 열병식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명한 빨간색 대형점 두 개가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30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잡힌 빨간색 점은 김일성 광장 연단 바로 앞, 즉 광장의 서쪽 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빨간 점 옆으로는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점이 붙어있고 이들 빨간색과 하얀색 주변은 테두리 형태의 사각형 물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로선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나타난 대형 점이 인파인지 혹은 대형 구조물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파라면 군중이 빨간색과 하얀색 수술과 꽃 등을 손에 쥐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인파가 아닌 경우엔 김일성 광장 중심부에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어우러진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인파 혹은 구조물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 약 70m, 즉 약 4,900제곱미터로 측정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발견된 인파 혹은 구조물이 김일성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열병식과 관련된 연습이 한창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열병식 약 두 달 전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고 약 한 달을 앞둔 시점부터는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일 70주년인 다음 달 27일 열병식 개최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많은 이목을 끄는 건 현장에 동원되는 무기의 종류 때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또 다른 ICBM인 화성 17형,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자주포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존재가 확인된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북한 지도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북한 군부 실세이자 엘리트 간부들을 설득해 정권과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보복 위험을 감수한 대대적인 정보전을 최선의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동맹이 아니라 문제거리로 본다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북한과의 상호 원조 조약에 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존 컬버 전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국이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평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 발발 임계점에 다가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강압 전략의 일부일까요? 혹은 실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I think it's absolutely part of their coercive strategy. When you look at the phrases that North Korea uses,
전적으로 강압적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쓰는 문구와 위협을 보면 공포와 망설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시점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강압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컬버 분석관님, 북한의 한국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Well, as President Biden said in April,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that it would be mark the end of the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에 많은 병력을 두고 있고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동 지휘 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강압에 맞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요 안보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요.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핵으로 대응할까요? 재래식으로 대응할까요? 아니면 모두 활용할까요?
So let me build on what John just said. I think the key is what the objective would be if North Korea were to launch a nuclear attack.
컬버 전 분석관 말에 덧붙이자면 핵심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동맹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미국의 성명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최선의 대응 수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작전 요소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상징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격퇴한다는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북한은 또 다른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안보를 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믿게 만들 전략이 있을까요?
I think Kim Jong-un personally, as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keeps putting out,
미국 정보기관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핵무기가 자신의 생존은 물론 정권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북한 엘리트들, 김정은의 결정을 실행해야 하는 측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핵무기 보유와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고 김정은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끔찍한 죽음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북한 엘리트, 북한 군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내린 지침을 계속 실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군사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군사위성과 다양한 유형의 전술, 전략 핵능력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북한은 이런 역량을 시험할 겁니다. 또 북한이 예고한 대로 또다시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겁니다.
그럼 북한 당국과 군부의 엘리트 중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북한 엘리트들이 독자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는데요.
So I don't think it's a question of independence of thinking. It's a question of the fact that in order to execute his policies at the end of the day
이것은 독립성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결국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복종만으론 부족합니다. 북한 보안당국이 계속 감시하고 김정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엘리트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반란이나 봉기가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아무리 세뇌당하고 선전에 시달리고 감시를 받더라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고 세상을 보는 나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생존을 김정은의 생존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버 분석관님,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미한 동맹을 위협했고 특히 미한 동맹의 공군 기지를 겨냥한 위협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더 강력한 경고를 발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보 캠페인이나 정보전 등을 통해서요.
Well, I think we do live in an information age, and while I defer to Mr. Galaskas on whether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죠. 확성기 방송이 좋은 방법인지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의 언론 환경, 정보 환경의 폐쇄성을 고려하면서 정보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요. 또 주민과 지도부를 몰입하게 만드는 선전선동을 약화시키도록 말입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국 정부가 우리가 방금 논의한 북한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Yeah, so I think overall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supporting getting informa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오랜 기간 지지해 왔습니다. 수미테리, 데이비드 맥스웰 등 많은 전문가들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요.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전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자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북 정보전을 펼치면 김정은이 위협을 느껴 자국민을 상대로 대응할 것이고 우리를 위협할 테니까요. 북한이 2020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위협을 가한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정부도 대북 정보전 확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컬버 분석관님, 북한은 중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의 실체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미국과 한국이 공략할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people tend to overstate this animosity because at the same time that North Korea may
사람들이 이런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의 직접적 지원을 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유엔 제재 이행에 분개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생명선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 근처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유류와 석탄을 운송하는 제재 회피 활동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북한은 중국이 북중 관계에 두는 제약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생명선입니다. 미국은 항상 중국을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왔고 2017년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중국은 미국과 직접 협력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2017년 수준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미중 관계에서 자극적 요소가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고 하는데요. 시진핑이 김정은을 경멸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중국 관료들은 북한 엘리트와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I think they see Kim as kind of like a continuation of his father and grandfather, a problem rather than an ally.
중국 관료들은 김정은을 동맹이라기보다는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나라는 아직 명목상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따라서 김정은이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동시에 시진핑도 매우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가까운 국경에 있는 명목상의 동맹이 동북아에서 안보 문제와 불안정을 계속 초래하고 있으니까요. 한반도에 더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려고 한반도에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갈로스카스 분석관님, 미국의 한국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동맹인가요? 일본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연대해온 반면 한국은 정부에 따라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크게 다른데요.
So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in many parts of Washington there is concern about South Korea as an ally and
워싱턴 곳곳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더욱 우려가 있죠. 하지만 그런 판단은 한국의 행동보다는 한국의 공개적인 메시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공정히 말하자면 한국이 때때로 너무 미묘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영리해 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언짢아하고 미국은 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한 동맹에 대해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해온 모든 일들을 보세요. 이 중요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보십시오. 또 한국의 나토에 대한 지원을 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폴란드로 엄청난 양의 무기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건 요점을 벗어난 겁니다. 요점은 한국이 더 큰 안보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표적이 되고 중국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국은 공개 메시지를 다소 신중하게 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한국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더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맹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이미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전임 정부 고위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언급했습니다. 전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I think actually a lot of that was for show.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보여주기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한 중국군은 없고 주한 미군만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미한 동맹은 매우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한국은 올해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과만 거래할 수 있고 중국과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꽤 영리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당시에도 서울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많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언급이 그중 하나죠. 또 결국 문재인 정부는 다소 마지못해 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다소 주춤거렸지만 결국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선호하는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존 칼버 전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 당국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일본과의 연합공중훈련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영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행동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30일 후유이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공군이 B-52H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공중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면서 적도는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지, 저지,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영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의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는 지난 28일 오키나와 공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미일 양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술적 기술을 향상하는 등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 증진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의 신상 정보를 대거 보완해 공개했습니다. 일부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직이라는 문구를 더해 이들이 더 이상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대북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보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고쳐진 제재 대상자는 모두 북한 국적자로 총 16명입니다. 이들은 기존에 빈칸이던 생년월일이 채워지거나 기존과 영문 철자가 다른 이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2016년 3월 제재 당시 생년월일 정보가 없던 북한 남천강 회사 대표 강문길의 자료에는 1963년 2월 9일생이란 내용이 새롭게 붙었고 앞서 생년월일 중 태어난 월과 날짜만 있던 리홍섭 핵무기 연구소장에겐 1940년생이라는 사실이 추가됐습니다. 또 단천 상업은행 대표인 고태훈의 정보에는 대표 대신 관리라는 수식어로 수정됐습니다. 그 밖에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지부 대표와 박용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등 총 11명에 대해선 기존 직책 앞에 전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이들이 더 이상 해당 직위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정보 보안 수정 조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OE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이번 조치의 배경과 의미 등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했습니다. 작년 7월엔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총 44건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갱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치에 따라 과거 주소지가 미상으로 남아있던 제재 대상자가 기존 소재지 불분명에서 북한 평양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일부 인물에 대해선 여권 번호와 여권 기한 만료일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일부 제재 대상 은행에 기존에 없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코드가 더해지고 선박회사들엔 국제회사기구 IMO 번호가 명시되는 등 각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과 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한 유엔 아동기금의 대북 지원 사업이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기금은 북한의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대북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집행위원회가 최근 북한 국가 프로그램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30일 VOA 관련 질의에 이같이 확인하며 이는 앞서 이뤄진 유사한 조치인 대북 유엔 전략 계획 연장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유니세프 북한 국가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한 내 마감되지 못한 채 이번까지 1년씩 모두 3차례 연장됐습니다. 대북 유엔 전략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이 국가 프로그램은 재난의 영향을 받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과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실조 감소, 보건과 식수 및 보건위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국경이 봉쇄된 지난 2020년 이후에도 북한에 계속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활동의 속도와 규모에 제약이 있지만 백신과 보건, 영양, 위생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원을 계속 제공해왔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전면적인 국경 개방 시기는 북한 당국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3월 발표한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2022년 4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가운데 66.9%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와 관련해선 혼합 백신 등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백신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은 정치적 목적보다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위스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협상 준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은 26일 발표한 2023 정세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작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이후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을 선보이고 있으며 고정식 수중 발사를 비롯해 발사 플랫폼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개발이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상징성보단 작전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이 과거에 비해 상징적인 날짜와 실험을 연계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은 병력의 미사일 시스템 취급과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과 맞물려 진행되는 북한의 훈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 측의 군사 훈련에서 사용되는 전력 배치에 대한 대응 공격을 연습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가능한 한 많은 북한의 작전 부대에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28개 이상의 현대식 고체 연료 미사일 포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사한 러시아 부대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전쟁 시 잠재적 배치를 위한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도 정권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특히 무력 충돌의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한 고체연료 미사일을 북한군에 더욱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3국은 아마도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 시 미군을 묶어두기 위해 북한의 무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제3국이 어떤 나라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또 향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미사일 프로그램도 더욱 진전시키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군축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3년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험장에서의 준비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 차츰 비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최고는 23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29도입니다. 남포는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23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8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2도입니다. 해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24도, 최고는 26도입니다. 개성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23도, 최고 28도가 되겠습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20도, 최고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4도입니다. 해산은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31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6도가 되겠습니다. 청진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최저는 18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는 0.5 내지 1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는 1 내지 2m. 먼바다는 오전 0.5 내지 2, 오후에는 1.5 내지 3m입니다.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일본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EU 고위 관리가 3일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영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EU와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감시하고 반도체 연구원과 기술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통 위원은 특히 EU 영내에서 활동을 계획하는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극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통 위원은 EU 영내에 진출하려는 일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브루통 위원은 EU가 중국에 대해 단지 위험 방지, 디리스킹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한 브루통 위원은 고노다로 디지털상과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등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만났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옐런 장관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우려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국제적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정부도 오늘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의 방중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옐런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양국 간 소통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안정시키며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 실수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중국 측에 미국이 제재 등을 통해 인권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계속 수호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 등 긴급한 현안들에 대한 협력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은 미 고위 당국자의 중국 방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난민촌에서 무인기 공습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제닌 난민촌에 기반을 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로 구성된 제닌 여단은 이날 이스라엘군과 교전이 있었으며 난민촌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 중 한 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구급 운전사는 난민촌을 겨냥한 공습을 목격했다며 5대에서 7대의 구급차가 난민촌으로 갈 때마다 부상자들을 가득 실은 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제닌 난민촌은 약 14,000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난민 밀집 지역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제닌 여단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건물을 공습했다며 제닌 난민촌을 기지로 사용하는 무장 세력을 저지하고 기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테러 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작전에 군용 드론 여러 대가 지상군의 지원을 위한 일련의 공격을 수행했으며 지상군 1,000에서 2,000명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의 침략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법기구가 오늘 설치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날 개소한 국제침략범죄소추센터 ICPA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공조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존 제도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량학살 등에 대해 소추 권한이 있지만 침략범죄에 대한 소추에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ICPA 개소식에 앞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CPA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군 지도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목적은 미래의 용의자들에 대한 사례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들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법의학 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 침략 범죄가 지도자들에 의한 범죄임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